TV의 여행수다 디비파기.
세상의 꿈만 당신을 위한 올라운드 폭풍수다 탁수다입니다. 탁필이고요.
네, 하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이 탁수다를 들으시는 탁승객 여러분들께 통할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거는 먹힌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걸 떠들고 있다.
아,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더 심해질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런 주제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뭐 각종 TV 뉴스나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초대형 로켓 스타쉽이라고
봤어요.
예, 네. 그거를 쏴가지고 대성공이랍니다. 막판에는 뭐 인도양 바다에서 뭐 펑 터졌다는데
네.
그것까지 다 이제 계획한 거고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성공이다 해서 일론 스페이스X 직원들이 뭐 와 하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로켓 보면 늘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징어, 그다음에 하나는 대장군전.
아, 우리 화살?
옛날에 네. 그 우리 통나무 날리던 그 화살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군요.
예.
그 저기 상당히 그 역사적이고 고증적인 이런 연상이 되시는군요. 저는 자꾸 고추가 생각이 나는.
이거 이제 프로이트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아, 네,
다 이렇게 길고 굵은 거는 다 이제 그쪽으로 다 생각이 나는 거죠.
네. 네. 자, 그거가 성공을 하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인가? 6월 초에 스페이스X의 상장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비상장이었군요.
예, 예. 예. 아직 비상장이고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역대 상장 최초 상장의 모든 기록들을 다 갈아치웁니다. 다 갈아치우고 당장 뭐 지금 계획대로만 된다 그러면 시가총액 2조 달러라고 그러는데 2조 달러가 뭐 하도 조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1조 달러입니다.
네, 네.
전 세계 지금 현재 뭐 HBM이는 뭐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갖다 아도찍고 있는 삼성전자가 1조인데 스페이스X가 되자마자 2조 달러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뭐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엔비디아 3조 넘었네, 뭐 애플이 3조네 4조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더 커졌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정말 이 소위 빅테크의 거물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올 때는 뭐 오만 좋은 얘기 다 하죠. 뭐 인류의 미래가 어쨌다는 둥, 우리가 이제 다행성 문명을 갖다 해야 된다는 둥, 인류 문명의 백업 본을 갖다 우리가 만든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포장지를 걷어내고 보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서로 간에 뒤통수를 쳐가면서 진짜 야비한 비열함에 리미트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뭐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 지구인들 중에서 최고 부자 누구냐? 그럼 뭐 단연 1등, 2등과의 차이가 거의 더블로 나고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포브스지 맨날 나오는 그 포브스지 부자 순위에서 1등으로 8,930억 달러라고 그럽니다. 뭐 대충 1조 달러라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500조 정도 좀 안 되겠네. 뭐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고 부자는 일론 머스크야.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인들 중에서 최고의 빚쟁이는 누구냐? 빚쟁이는 누구냐 하면 샘 알트먼입니다.
샘 알트먼.
네.
오픈 AI
챗GPT 예, 예. 그
네.
사장.
네.
얘가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의 빚쟁이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얘 빚이 물론 이제 진짜로 채권 이런 식으로는 아닙니다. 오만 투자나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뭐 형태는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얘가 진 빚이 960억 달러이고 얘 계획에 지가 지 입으로 밝힌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뭐 3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정도 빚을 더 질 거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뭐 얼마?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빚을 갖다가 내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돈 빌려주는 빌려줄 만한 회사가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최고 빚쟁이인 샘 알트먼한테 돈 내놔라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걸 얼마를 내놔라 그러냐 200조 원을 내놔라라고 했습니다.
네.
이 소송이 붙어가지고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샘 알트먼이 죽으면 지면 다 죽는다 우리 이런 공감대가 있었어요. 올가 월스트리트나 뭐 그냥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만약에 샘 얼트만이 이 소송에서 지면 오픈 AI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려 있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기술 기업이라는 것 중에서 안 걸린 애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걸려 있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샘 알트먼한테 여기 반도체를 갖다가 얼마를 갖다가 팔겠다라고 다 약속돼 있는데 이거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사실 좀 긴장 타는 이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 5월 18일 며칠 전입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네. 보통 이 소송이 엄청나게 큰 소송이고 이러면 100대 빵은 잘 안 나오거든요. 뭐 그냥 대충 합의로 조정을 받거나 뭐 합의를 하거나 그리고 뭐 누가 뭐 한 70% 이기고 누가 30% 지고 이런 정도가 게임이 끝이 잘 나는데 이 게임은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 빵, 샘 올트만 100대 빵으로 샘 올트만이 이긴 소송. 왜냐하면 이 소송이 네. 사실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소송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소송이 무슨 소송이냐. 일론 머스크가 시비를 걸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원고 소송을 걸었어. 샘 올트만 돈 내놔라. 왜? 그러니까 네가 사기를 쳐서 그렇다. 내가 뭔 사기를 쳤는데. 그러니까 샘 올트만의 오픈 AI가 창립된 게 2015년이에요. 2015년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그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이 사이가 엄청 좋았어. 둘이 완전 아삼육이야. 그래서 뭐 맨날 같이 붙어 다니면서 오만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갖다가 다 하는 망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알파고 나오고 한참 시간이 좀 몇 년 지나고 있었으니까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들이 한참 나오고 있었어. 얘네들은 이제 테크 업계 내에서 최고 거물들이니까 야, 인공지능 이제 뭔가 좀 있으면 나오겠다. 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둘이서 근데 이대로 가면 인공지능에 제어가 없으면 큰일 난다. 인류 자체가 멸종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애들한테 맡겨도 안 돼. 우리가 해야 돼. 대신 우리는 이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만들어서 인류의 진짜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이런 회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돈이 많고 샘 알트만은 이 아이디어도 많고 추진력도 있고 이런 애라 가지고 샘 알트만의 회사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말 그대로 진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줍니다. 일단 오픈 AI의 이름을 지어준 것 자체가 일론 머스크고 그 다음에 회사에다가 거의 4천만 달러 가까운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합니다. 이걸로 써. 비영리라 그래도 돈은 필요하니까 이거 써. 그리고 당시 인공지능 업계에서 제일 유능하다 하는 이런 인재들을 갖다가 일론 머스크 인맥으로 해가지고 샘 알트만 회사에다가 밀어넣어 줍니다.
야, 처음에는 챗GPT 완전 엔젤 투자자였네.
예, 완전히 네. 뭐 완전 공동 창업자나 마찬가지인 수준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결국 2022년도에 챗GPT가 뻥 터지고 그 다음부터 완전 샘 알트만의 이 회사는 전 세계 모든 회사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뒤를 따라서 전 세계 모든 테크 기업들이 다 이쪽으로 쫙 몰려들고 그 다음부터 뭐 엔비디아 날아가고 뭐 날아가고 뭐 이제 난리가 납니다. 자, 이걸 본 우리 일론 머스크는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샘 알트만한테 시비를 털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처음에 합의할 때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하기로 했지 않냐. 근데 너 봐라. 그 중간에 영리법인으로 바꿨다. 이거는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의 방시혁이 하던 거랑 똑같은 거야. 방시혁도 자기 절대 상장 안 한다고 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식 팔아라 해가지고 파는 걸 갈러 가고 홀라당 먹고 난 다음에 주식 상장해가지고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친 거였다. 샘 알트만 네가 한 거랑 방식 한 거랑 비교해봐. 너 비영리로 한다 그랬지? 공익법인으로 한다 그랬지? 지금 뭐야? 뭔 공익이야? 뭔 비영리야? 완전 영리법인 돼가지고 이렇게 투자자가 끌어모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 내가 너의 비전을 믿고 4천만 달러 투자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한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어. 그래서 너네 회사들은 도저히 놔두고 볼 수 없어. 그래서 너를 날려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에다가 그 너부터 이제 회사에서 날리고 자르고 뭐 주인사 자르고 그다음 다시 비영리 법인으로 바꾸고 이런 거 해라고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만일 그 구상대로 됐으면 챗GPT를 쓸 때 우리가 구독료를 낼 필요가 없었단 얘기예요?
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지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샘 알트만도 이 소송을 받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힙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야 내가 비영리로 한다 그랬지 이걸 영구 무한으로 죽을 때까지 저기 비영리로 한다 그랬냐?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언젠가는 영리로 바꿀 거다라고 그때 니한테도 다 얘기했잖아. 그리고 야 일론 머스크 너 솔직히 닦여놓고 중간에 나한테 투자 좀 하겠다. 돈 넣어가지고 돈으로 좀 하겠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잖아 임마. 언제는 니도 돈 벌겠다고 우리 회사에서 돈 넣겠다고 얘기하던 놈이 이제 와서 비영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걸로 해서 사기당했다. 그리고 다 떠나서 니가 넣은 돈이 5천만 달러 아니 4천만 달러를 넣었는데 지금 얼마를 달라고? 1380억 달러를 나보고 내놓으라고? 도대체 아니 뭔 근거로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게 둘이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송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같은 호사가들은 특히 저는 이 소송 이제 처음에 떴다 했었을 때 이제 몇 년 됐거든요. 아 이제 2, 3년 되고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샘 알트만도 약점이 있긴 있어. 비영리 한다고 했다가 바꾼 것도 사실이고 일론 머스크한테 그래가지고 돈 받아먹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리로 바꿔가지고 완전 영리 법인화 돼가지고 이제 뭐 오만 사고나 사고나 다 치고 다니는데 이거를 완전 100대빵으로 이기긴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신 이제 머스크의 말은 기본적으로 좀 너무 무리가 많고 아니 그걸 저기 지가 넣은 돈에 뭐 거의 100배 가까운 돈을 갖다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대신 이제 뭐 어느 정도 돈 주고 뭐 돈으로 해결한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이게 소송이 진 게 일론 머스크가 소송에서 완전히 완패를 했거든요. 100대빵으로. 완패를 한 이유가 뭐냐면 소매시효로 당했어요. 소매시효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시효가. 시효가 정해져 있는 건데 이 시효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100번 다 일론 머스크 말이 다 맞다 손 치더라도 일론 머스크 네가 그 소송 저기 뭐야 아니 얘 이 문제가 비영리에서 영리로 넘어간다 이런 거 안 지가 언젠데 그 최소한 그렇게 된다 그러면 2021년까지는 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야지 2024년에 하면 저기 소매시효 기간을 왕창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는 소송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툭 잘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샘 알트먼이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샘 알트먼 오픈 AI한테 걸려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 것도 같지만서도 일론 머스크라고 해서 이 소송을 통해서 샘 알트먼한테 200조 원 뜯어먹어가지고 내가 더 큰 부자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이 소송에서 얼마나 뭐 자기가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크게 이길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예예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이 소송을 건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요게 사실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이게 거의 힘든 소송인데 이거는 샘 알트만이 자기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미친놈도 아니고 왜 지금 와서 이따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소송적으로 불링하는 거 괴롭히기 위한 소송 아닙니까?
야 괴롭히기 위해서 근데 그 큰 금액을 그렇게 태우면 진짜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 일론 머스크
워낙 돈이 많으니까
예, 뭐 에로서는 뭐 그냥 20분치 일당 정도 될 겁니다.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썼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렇게 괴롭히는 거에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대신 일론 머스크는 사실 그 목적을 갖다가 고의 달성을 못하긴 했어요. 이유는 좀 있으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일론 머스크 최대의 재무적 이벤트인 스페이스X의 상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 대충 전체 시가총액으로 2조 달러를 예상한다라고 그럽니다. 2조 달러?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뭐, 지가 뭐, 저기, 상장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뭐, 지 좋은 거지, 뭐. 라고 싶지만서도, 그 이후로, 올해 3분기에 또 초대형 기업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엔트로피, 클로드 만드는 데죠. 요즘 가장 핫한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클로드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클로드도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맨의 목표로는 역시 3분기, 늦어도 올해 내로 4분기까지도 오픈 AI도 지금 상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픈 AI의 예상 시가총액 1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올해 스페이스X 2조, 클로드 1조, 엔트로피 1조, 그 다음에 오픈 AI, 챗GPT 1조, 총 4조 달러짜리 기업 공개가 딱 세 회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세 회사가 사실 기업 공개 시장에서 엎치락뒤치락해요. 자, 이제 공모주 청약을 받아야 되는데 스페이스X에다가 청약을 할까? 하다가 오픈 AI 또는 엔트로픽 여기다가 돈 태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 스페이스X의 일단 공모 자체가 아주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후로 앞으로 주가가 쭉쭉쭉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다음 얘네들이 올라갈 돈을 갖다가 다 빨아먹어가지고 스페이스X는 사람들 투자 별로 안 하고 이쪽 동네 뭐 챗GPT랑 클로드 이쪽에 투자를 하고 나면 스페이스X 좀 별로잖아. 그래서 이쪽 특히 오픈 AI가 사실 지금 현재는 제일 약한 고리예요. 이 약한 고리를 타격을 해가지고 상장을 최대한 미루거나 더 나이스한 상황이면 얘네들을 갖다 거꾸로 때려가지고 망하게 만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됩니다. 그러면 경쟁자 하나, 아주 초대형 경쟁자 하나를 갖다가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다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상장을 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다른 쪽으로 이 돈이 새어나갈 구멍들을 일단 막아놓고 이걸 내가 한 방에 먹어야지.
그렇지.
그 의도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전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돈이란 돈은 내가 다 빨아먹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심을 위해서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비리비리해 보이는 애 누구냐? 샘 알트먼이야. 그리고 약점도 있어. 근데 옛날에 얘랑 친해가지고 얘는 무슨 소리인지 다 알고 있어.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후드로 깐 겁니다. 후드로 까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4천만 달러 투자해놓고 난 다음에 1380억 달러 내놓으라고 그럼 도대체 뭘 해야지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지가 뭐 그걸 저기 비영리에서 영리로 바꾼다고 했을 때 지금 뭐 어쩌라고. 지가 옛날에 지금 지분도 다 던지고 나가는 주제에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는 건데 그야말로 나는 공익을 위해서 한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일단은 그래서 소송을 최대한 질질 끌 수만 있었다고 그러면 훨씬 좋았겠죠. 근데 공판이 열리고 난 다음에 3주도 안 돼가지고 배심원 판결 내려서 소매쇼 끝 땅땅땅 끝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 소송은 샘 알트맨이 완전 압도적인 압승이 됐어요. 근데 소송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픈AI는 송사가 여러 개 걸려 있어요. 챗GPT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쓰고 또 이게 초창기부터 나왔다 보니까 이거의 부작용 이런 것들이 좀 많았잖아. 그래서 챗GPT랑 얘기를 하다가 뭐 얘 하는 말이란 거 뭐 주거니 받겠네 하다가 자살한 애들이 몇 명 있어. 그래서 이거 우리 애가 이렇게 자살까지 하게 된 건 챗GPT랑 대화를 하다가 챗GPT는 뭔 말을 하든지 간에 다 우쭈쭈 우쭈쭈를 해주니까 내 인생이 힘들다 뭐 이대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챗GPT가 그 좋은 생각이다 이따위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소송도 걸려 있고 그 외에도 소송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일반 유저가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챗GPT한테 뭐 물어보다 계속 우울함이 더 이제 강화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 외에도 뭐 몇 개 더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최대한 오픈 AI의 상장을 갖다가 지연시키는 게 1차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1차 시도는 현재까지는 실패한 상황. 2차, 3차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경쟁자를 제끼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왜 세계 최고의 빚쟁이한테 이렇게 불링하는 괴롭히는 소송을 버렸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이미 일단락이 난 문제예요. 이제 남은 건 스페이스X가 당장 6월 초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이고 앞으로도 한 뭐 1, 20년 동안 없을 것 같아. 이 정도의 기업 공개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셋이 초창기에 지분 투자를 많이 했어. 그래서 지분을 꽤 많이 들고 있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꽤 많이 들고 있어.
스페이스X.
네, 스페이스X. 오. 그래서 지금 미래셋 주가가 막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미래셋도 이렇게 이제 자기 들고 있는 지분을 갖다가 한국 국민들한테도 살 수 있는 기회를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시도를 해봤는데 그건 안 됐어요. 안 되고 결국 이제 미국 나스닥에서 이제 상장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얼마든지 상장되고 나면은 스페이스X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당장 다음 주부터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이 될 거예요. 논쟁이 많은 주식이 될 거야. 뭐,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뭐 모르는 일이지만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의 시각으로 한번 이 사태를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서도 사실은 우리의 문명 자체와도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의 문명이 얼마나 위태위태한 토대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이게 한 발 삐끗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챗GPT나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이런 인공지능들 일상생활에서 이제 안 쓰시는 분 없을 것 같고 뭐 저만 해도 야 이런 내용으로 유튜브 할 건데 제목 좀 정해봐. 이런 걸로 맨날 쓰고 있는데 야 또 그 뒷면에서는 이런 치열한 기업들 간의 다툼
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끝없는 욕망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었구나라고 또 새삼 느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페이스X를 네. 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CMS 꼭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와 이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이전 투구, 법정 다툼 또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부자지만 그래도 돈을 더 벌고 싶다라는 욕망은 뭐 이제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가에 상관없이 엄청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건 내가 돈 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하려고 그러면 내가 큰 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꿈이 뭐야? 화성 갈 거야. 이겁니다. 화성 갈 거야.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도 열심히 돈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이 테슬라 다음으로 이번에 나온 스페이스X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최근에 들어 한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면 아무도 테슬라 얘기 안 합니다. 다 스페이스X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스페이스X의 상장이 제일 큰 이벤트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페이스X는 역대 기업 공개 중에서도 뭐 압도적인 수치로 넘버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제 세계 최고의 기업 공개다 그러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아시죠? 전 세계 최고의 석유 기업. 그 아람코의 기업 공개할 때의 금액을 거의 뭐 더블 이상으로 지금 넘기면서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 시가 총액이 약 2조 달러, 2조 달러 좀 안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론 머스크 딱 한 명 개인의 지분이 85% 이상입니다.
이야,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대충 계산하기 쉽게 2조 달러인데 뭐 2조 달러라고 치면 일론 머스크 혼자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8,930억 달러니까 1조 달러로 치고 그러면 스페이스X 공개가 되면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3조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그 잘 나가는 기업인데 그냥 네. 느낌은 개인 사업자인데.
그렇죠. 개인 사업자야. 야, 너도 그 요번에 그 고유가 피해 지은 거 신청해 봐라. 개인 사업자인데 고객 때문에 피해받았어요. 해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가 어떤 회사냐. 여러분들도 많이 뭐 이것저것에서 들으셨겠지만.
아유, 지금 뭐 엄청 유명하죠, 하여간.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불가능해 보이던 정말 외계인 고문에서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기술들을 많이 성공시켰고.
맞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우주선은 이렇게 발사되면은 일단 추진체는 그냥 버리는 거였는데 그게 지가 알아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딱 서 이렇게
쪽가락을 탁 집어가지고 쭉 내리고
처음 볼 땐 정말 CG 같았어요 그런 것들이
맞아요 예. 이게 진짜예요 저게 예. 뭐 이런 느낌이 들었죠 자 스페이스X는 크게 세 가지 사업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맨날 그 영상으로 보던 바로 그 로켓 발사 사업입니다 이 로켓 발사 사업이 어느 정도냐 전 세계에서 모든 우주로 쏘아 올리는 모든 발사체에 거의 70% 가까이를 스페이스X 혼자서 다 합니다. 이제 뭐 나사에서 뭐 로켓도 만들기 이런 안 해요. 그냥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한테 다 갖다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맡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너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안 버리고 재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러니까 이전에 있는 비용에 비해서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 비용이. 그러니 이제 뭐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라클의 레일리슨이 만들고 있는 블루 오리진이라든가 뭐 로켓랩스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짜잘짜잘한데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런 발사 사업들 몇 개를 빼고는 일론 머스크가 말 그대로 아도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로 보내는 화물, 뭐 화물 운송량으로 따지면 거의 80%는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우주 산업의 완전한 거의 독점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이 스페이스X인데 이 사업의 규모는 전체 사업의 3분의 1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전체 스페이스X가 매출이 1년에 185억 달러라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소위 말해서 맨날 로켓 쏘는 건데 우주선 발사시키는 거 이거 발사하는데 뭐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니까 돈 바꿔주는 거죠. 이 돈 바꿔주는 게 가장 유명한 사업인데 이거 매출이 4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뭐 180억이니까 그냥 4분의 1 정도인 거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총 매출이 180억 달러야. 180억 달러가 순이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이 매출액이 요거인데 시가총액이 2조 달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재무 분석을 통해서 뭐 적정 주가 이런 거와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꿈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까지만 아까까지만 얘기를 들으면 스페이스X의 기술이 엄청나 젓가락 로켓을 잡았대 뭐 이걸로 내서 뭐 모든 우주 산업은 다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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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하더라도 이거의 전체적인 연간 매출액은 45억 달러인 거고 45억 달러 매출로 2조 달러를 시가총액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돼. 실제로 그러면 스페이스X는 뭘로 돈을 진짜로 많이 버느냐. 그리고 로켓은 한 번 발사하고 난 다음에 수수료 받고 한 번 발사하고 난 다음에 수수료 받고 이거 우주 택배 회사인데 택배비를 얘네들이 또 비싸게도 못 받아요. 지금 뭐 싸게 해준다고 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성이 있느냐. 물론 손해는 안 보지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실제로 돈은 어디서 버느냐.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매년마다 뭐 몇백 번을 쏩니다. 그렇게 쏴가지고 뭘 우주로 실어 보내느냐. 당연히 위성들을 실어 보내겠죠. 그 위성이 무슨 위성이냐. 바로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입니다.
아, 스타링크 사업도 하지?
네. 네. 이 스타링크 위성을 여태까지 8,000개를 쏘아 올려요. 그래서 지구 이 궤도상에 스타링크 인공위성이 8,000개가 두둥두실 지금 다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를 하면 뭘 할 수 있느냐. 위성 인터넷이 가능하죠. 위성 인터넷? 난 우리 집에서는 알뜰폰 쓰면서 SK텔레콤 뭐 이런 거 쓰는데
네.
아니, 한국에서는 이거 워낙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쓴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인터넷이 잘 안 된다라든가 그리고 특히 많이 쓰는 데가 군사 목적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애들 다 썼죠. 이거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스타링크의 이용자가 한 1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00만 명.
조그만 나라의 뭐 인구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얘네들이 뭐 핸드폰도 쓰고 인터넷도 쓰고 하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면 위성 인터넷이 만약에 이게 별로 안 비싸면 이게 더 낫지 않나? 집에서 뭐.
그렇죠.
그 뭐 결합 할인해드려요. 아정당이 사면 뭐 저기 정수기를 공짜로 드려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만약 가격만 싸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해외로 나갔을 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어디든 다
그러니까.
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우리 탁수다 오래전부터 들었던 분들이면 아실 텐데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캠퍼밴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연결하고 싶으면 그 스타링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거죠.
맞아요. 예.
안 그러면 예전에는 저녁 때마다 뭐 어디론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와이파이 있는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뭐 이제 사든지 뭐 해가지고 이제 쓰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스타링크를 그냥 캠퍼밴에다 설치를 해놓으면은 뭐 어딜 가든지 지장 없이
맞습니다.
고속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위성통신의 꿈은 정말 한 20, 3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토롤라가 이리듬 계획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완전 대책에 말아먹어가지고 지금 모토롤라가 이 모양이 이걸 된 거잖아. 아, 그렇게 된 것도 있고 그때까지는 이제 기술적으로 안 됐지. 근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는 이게 가능하죠. 왜? 지가 위성들을 다 쏘아보낼 수 있고 이걸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로 100억 달러 이상, 뭐 114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여기에서 수익은 고위단입니다. 거의 뭐 한 30억 달러 이상을 갖다가 수익으로 낸다고 합니다. 그럼 뭐 110억 정도 매출에 30억 달러 정도 수익이니까 꽤 쏠쏠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스페이스X의 1년 동안 저기 재무제표를 보면 적자야. 아니 그 우주선 그거 쏴가지고 수수료 받아가지고 뭐 얼마라도 남기겠지. 그리고 이거 스타링크 이걸로 해서 떼돈 번다며. 근데 왜 적자야? 바로 세 번째 사업 부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사업 부서가 바로 AI 사업입니다.
오, 스페이스A도 AI를 하고 있었군요.
아니에요. 원래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일론 머스크가 했던 짓 중에 제일 또라이 짓 중에 하나가 트위터 인수한 거잖아.
네네. 네.
트위터 여러분 거기 요즘 안 가시겠지만서도 가끔 가보시면 거기 그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붙어 있습니다.
아 붙어 있죠. 예. 네.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서비스입니다. 이걸 만들면서도 정말 역시 머스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이 XAI라고 부르죠. 여기 이 서비스를 이 서비스 하는 회사를 이 트위터에 붙어 있는 이걸 하는데 데이터 센터가 엄청 큰 게 필요해. 뭐 GPU 몇십만 장이 들어가는 거야. 이걸 하는데 이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돼.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한 뭐 아무리 빨리 잡아 1년 반은 걸린답니다. 일론 머스크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야, 내가 직접 저기 뛰 들어갈게. 해서 자기가 진두지휘 막 해 가지고 이걸 뭐 한 세 달인가? 네, 그냥 뚝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AI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데이터 센터를. 예. 이걸 정말 만들어, 이게 진짜로 되는 거였어? 해가지고, 역시 머스크.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 몇십만 장의 엔비디아 GPU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능력으로, 이제 뭐, 오픈 AI고, 뭐, 클로드고, 뭐, 구글의 제미나이고, 나버리고 다 필요 없어.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록이 완전 AI 시장을 다 엎어버릴 거야. 왜? 머스크잖아. 머스크 데이터 센터 짓는 거 봐라. 이거 만들듯이 인제 AI 서비스 만들면 나머지 다 죽었어. 라고 뻥뻥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현재 이 탁수다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그록 쓰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일단 트위터 들어가시는 분 자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X라고 하지만.
맞아요. 네. 그리고 굳이 트위터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록도 뭐 앱 만들어 놓고 이걸 쓸 수 있게 하고 등등등 그러거든요. 아무도 안 씁니다. 아무도 안 쓰고 이걸 주로 쓰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하면 야짤 만드는 애들. 이걸 또 여기 일론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러면서 이런 걸 뭐 그냥 너무 엉성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다 만들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요즘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막았다는 것 같긴 하던데 이걸로 인터넷에서 그야말로 가비지가 되어버린 온갖 야짤이 약 3억 장 이상 생산이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야설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줬대. 그거 만드는 애들 좀 만들어보고 그러고 한 다음에 뭐 돈 내라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 만들지 돈까지 내. 그래서 아무도 안 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놀라운 탁월한 리더십으로 만들어낸 이 데이터 센터의 이름이 콜로서스예요. 이 콜로서스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네. 그래서 기계가 텅텅 비어. 그래서 놀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제 2025년 26년이지 26년 5월 달 이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서비스는 엔트로픽의 클로드입니다.
클로드.
예. 네. 클로드가 지금 너무 인기라 가지고 하다 보니 이제 얘네들도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클로드 인공지능 일을 잘 안 해. 옛날에는 뭐 별의별 걸 갖다가 뭐 착착착 엄청 잘해줬다 그러는데 요새 클로드 얘가 빠졌어. 그래서 뭐 시켜서 잘 안 하고
얘네.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구만.
네.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뭐냐? 컴퓨팅 용량이 부족했어. 그래서 클로드 얘네들도 돈도 좀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를 막 사들이고 있는데 임대를 하는 거지 렌트를 하는데 이 렌트하는 데서 제일 기계 많이 남고 비는 데가 어디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콜로서스야. 왜? 그룹을 아무도 안 써가지고 그래서 여기 콜로서스를 갖다가 통으로 다 빌립니다. 아, 콜로서스 지금 현재 먼저 만드는 게 원인데 지금 투 만들고 있거든요. 이 투는 지가 쓴다 그러고 원은 통으로 클로드한테 다 빌려줍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콜로서스 1 만들 때 그건 학습용으로 만든 건데 학습 다 끝났잖아. 다 끝나가지고 요즘 좀 비어 컴퓨터가. 그래서 클로드한테 통 임대를 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딴 것도 아니고 이 AI 서비스에서도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할 거야. 좋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을 해보면 기계가 뭐 일론 머스크 올해도 어마어마하게 GPU 사들이고 데이터센터 만들고 한다며. 근데 기계가 남아가지고 남들한테 빌려줘. 그럼 뭐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는 좀 설득력이 없어요. 네가 만들고 별로라가지고 사람들이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 기계가 남지.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네가 저기 뭐야 인공지능 잘 못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실제로 아무리 뭐 야짤 만드는 이런 거나 한다고 하시면서도 그것만 할 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잘했으면 사람들이 다 썼겠지. 안 쓰는 이유는 네가 만든 게 허접해서 그런 거 아니야. 사실 이런 비판이 가능하죠.
네네.
참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걸 정말 돈 되는 일에 쓰려고 그러면 아 이거는 도저히 못 써. 돈 되는 일에 쓰려고 하려면 지금 현재는 클로드가 제일 나입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이거는 제 비판입니다. 하승주가 하는 비판인데 하승주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그러네? 아우 미안하게 됐다 야 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더더더 어마어마한 초대형 개빵을 칩니다. 바로 지구에서 하니까 그런 거지. 지구에서 하니까. 에너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자꾸 뭐 주변에서 민원 들어오고, 뭐 시끄럽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래서 문제인 거지. 데이터 센터는 우주로 가야 돼.
오.
그래서 지금 뭐 내 스타링크 이렇게 만 개 쏘는 거 봤잖아. 이것처럼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올리면
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가슴이 웅장해진다.
네. 가슴이 웅장해지지. 지금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 짓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야? 땅? 땅이야 많아.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데. 문제가 뭐야? 제일 큰 문제는 뭐야?
전력.
전력. 네. 전기 때문에 난리 나잖아. 이래가지고 뭐 주변 사람들 자기 동네 전기가 오른다고 난리고 치르는데 우주로 가봐라. 우주는 태양빛이 바로 오잖아. 우주에서 태양만 맞추고 나면 밤도 없어. 24시간 풀로 태양광을 지구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초강력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전기 문제 없어. 둘째로 데이터 센터가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런다. 왜?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 열을 식혀야 돼. 열을 안 식으면 어떻게 되는데 기계가 녹지. 녹으니까 기계 안 녹으려고 그러면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돼. 여기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바람만 쐬줘도 됐어요. 그 팬만 선풍기만 돌려도 기계가 식었어. 근데 이제는 택도 없어. 그래서 뭐 물에다 담그고 뭐 하다못해 뭐 알래스카 이런 데다 지어볼까? 북극에다 지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냉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예 바다에다 짓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냉각 때문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비전을 보여주죠. 우주 몇 도인 줄 아냐? 영하 270도야.
절대 온도.
네.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영하 270도에다가 컴퓨터를 돌리는데 이 발열 문제, 냉각 문제 이걸 해결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아, 솔깃합니다.
우주는 네. 춥잖아. 그럼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내가 필요한 컴퓨팅 용량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고 뭐 필요한 애들 있으면 내가 싸게 팔게. 그 정도야. 이게 스페이스X의 원대한 꿈입니다. 사람들이 아 저기 젓가락으로 로켓을 잡아요. 이걸로 해서 2조를 태울 수가 없어요. 스타링크를 통해가지고 여기 전 세계인들이 다 위성 인터넷을 쓸 수 있어요. 뉴질랜드 캠퍼밴 아이씨는 쓰겠지. 그런데 탁피디님.
네네.
지금 집에 뭐 KT나 SK텔레콤 이런 거 쓰잖아요.
아, KT 들어오죠. 네. 네.
그런 거 쓰는데 그거 쓰는 게 만원이라도 쓰면 그거 쓰지. 우주 인터넷을 굳이 뭐? 라고 할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자기가 뭐 이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이미.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구인들한테 이 스타링크를 팔아먹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지.
그러나 우주는 넓어. 그리고 우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무한하고 우주는 너무 추워.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인공지능의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 데이터 센터를 짓는 입지로 그냥 딱이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AI로 얘가 팽팽팽 돌리기만 해봐라.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냐? 전 세계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 있지.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너네 뭐 만들지? 엑셀 만들지, 엑셀. 내가 우리 동네 내 우주 데이터 센터 만들어가지고 한번 팽팽 돌려볼까? 그러면 엑셀 같은 거 이틀이면 똑같은 거 만들 수 있어. 자신 있어? 우리 AI가 만들면 엑셀 이틀이면 다 만들어. 더 좋게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되고 나면 너네를 다 죽는 거야. 오로지 우주 데이터 센터를 가진 나만 이 모든 걸 갖다가 다 해. 그러고 나면 이걸로 뭐 할 거냐. 이 AI가 어마어마하게 막 해가지고 뭘 할 거냐. 화성 갈 거야.
결론은 화성.
네. 네. 화성 가가지고 화성 가면 뭐가 되느냐. 여기에다가 한 뭐 한 2050년쯤 되면 거기다 한 100만 명 살게 할 거야. 왜? 왜라고 묻는 것 자체가 네가 꿈이 없어서 그래. 야, 넌 지구인 아니냐. 지구인으로서 살 수 있는 옵션은 지구 하나밖에 없잖아. 만약에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래? 곧 저기 저 지구 온난화니 뭐니 뭐니 해가지고 지구 망하면 어떡할래? 아니 지구에 뭐 여태까지는 뭐 했지만서도 공룡처럼 소형에서 떨어지거나 돈 누급 하다가 다 망하면 어떡할래? 그럼 우리 인류 끝장나는 거 아니냐? 우리의 플랜 B 백업이 있어야 돼. 그게 화성이야. 내가 뭐 돈 벌려고 그런 줄 아냐? 아니야. 우리 인류를 위한 그야말로 비영리 공익의 목적에서 화성 갈 거야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단순한 질문 몇 가지를 던져보죠.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안될과학의 항성님이나 뭐 궤도님이나 뭐 과학 채널의 이과형님이나 뭐 수많은 과학 유튜버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가지고 하승주의 독창적인 질문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그냥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주는 방사능이 너무 세다.
아, 그렇죠.
우주 네. 방사선이 그냥 직격으로 내리쫓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차폐를 세게 해야 된다.
그나마 이제 지구는 그 자기장도 그렇죠. 막아주고 또 이제 대기권도 이렇게 싸고 있고 하니까는 우주 방사선이 그렇게 직격을 하지 않지만 우주 환경이라는 것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그런 입자들이 그냥 그대로 때리는 그런 환경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뭐 차폐를 엄청 세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칩들이 우주 방사선을 맞으면 어떡하냐. 당연히 칩이 고장나지.
그러니까 그 EMP 뭐 이제 이런 걸 지속적으로 때려 맞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 어떡할 거야. 근데 이거는 나 돈 많잖아. 차폐 돈으로 때려 박으면 되지. 그거 뭐 못할 거 뭐 있어. 그 사선 쳐. 문제는 발열입니다. 열, 냉각. 우주 춥다며. 우주 영하 270도라며. 그런데 이 270도 인구와 무관하게 여기 칩은 100도, 2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럼 이 칩을 갖다가 270도 있는 우주 공간도 열을 빼내야 되잖아요. 칩에서 나오는 열을 빼내려고 그러면 열 발사는 세 가지잖아. 우리 저 과학시간에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대류 복사 전도잖아.
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맞습니다.
대류 복사 전도. 복사는 그냥 열이 직격으로 전달되는
그러니까
거고.
휘 날아가는 거고.
네.
저기
그다음에 대류는 뭔가 매질을 타고 이렇게 그걸 실려서 순환되는 거고
전도는
뭔가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이렇게 전달되는 거 열이
이걸 해서 하는 건데 우주는 공기가 없잖아.
그렇죠.
매질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대류가 일단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전도도 안 되겠네.
그렇죠. 전도를 해봐야 뭐 할 거야. 네. 전도를 했는 걸 갖다 다시 시켜야 되는데 시킬 수가 없잖아.
그다음에 차폐를 또 해놓으면은 차폐는 납 같은 걸로 밀봉을 했단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열이 빠져나가기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방법을 찾아야 되죠. 네, 그래서 네. 뭐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전도판을 갖다가 엄청나게 큰 걸 방열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한다 그러는데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그걸 어떻게 싣고 나갈래? 싣고 나간다 하더라도 거기다 어떻게 펼칠래? 등등등등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저기 인터넷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다 얘기를 한데 일론 머스크는 또 당연히 알겠지. 그래서 가장 쉬운 반론이 그겁니다. 야, 니도 아는 걸 일론 머스크가 모르겠냐? 당연히 뭔 방법이 있겠지. 있으니까 그러긴 얘기하겠지.
야, 또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 그 동양의 코리아의 정주영이라는 형님이 계셨지. 그 정주영 왕회장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어? 따라야 돼. 임자, 해봤어?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야, 닌 해봤냐? 닌 우주에서 그 열 빼는 거 해봤어? 지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과학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아, 된대. 뭐 방법이 있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뭐 내가 일론 머스크 빠돌이라고 그러면 그런가? 하고 믿어줄 수도 있어요.
아니,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니까 예전에 뭐 한 번 쓴 로켓이 발사 지점으로 정확히 돌아와가지고 얘가 딱 쓸 거야. 그러면 그걸 야, 그게 되겠냐? 뭐 이랬겠지. 근데 그러니까. 그걸 또 해낸 사람이니까.
여태까지 일론 머스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게 뭐 몇 개냐. 전기차로 뭐 400km, 500km 가가지고 뭐 뭘 만든 거 어떻게 다 했잖아. 자율주행 다 아니다 했는데 일론 머스크 했잖아. 이런 것처럼 야, 우주의 방사능 자폐 열전도 이거 방법 찾으라 그거 못 찾겠냐. 돈도 많은데 뭐 AI도 뭐 팽팽 돌린다는데 그럼 뭐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이런 여태까지의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생각하면 그런가 싶지만서도 여태까지 얘가 해온 개뻥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여태까지 내가 한두 번 속았냐 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뭔가 뭐 구라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게 일단 과학의 영역이잖아. 이 과학의 영역은 과학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뭐 없어. 에다가 화성 갈 거야, 화성 갈 거야 그러는데 화성 가는 거에 특히나 유인 우주선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어 보내는 데에는 아주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화성까지 가는데 당연히 그 외에도 문제가 아주 많지만 가장 치명적인 그리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1번 방사능입니다. 우주 방사선. 화성은 대기가 매우 옅잖아요. 그리고 화성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성은 자기장이 없어요. 지구는 자기장이 있죠. 왜냐하면 지구 내부에는 내핵 이런 데 가면 철이 많아요. 이 녹아 있는 철들이 돌면서 이걸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근데 화성은 그게 없어. 그래서 우주 방사선이 그냥 화성에 직격으로 꽂힙니다. 그래서 화성에다가 무슨 기지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러면 땅 위에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 장난 아니에요. 차폐 다 해야 돼. 땅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뭐 그까지 가서 그렇게 두더지처럼 땅 밑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좋다 얘가. 땅에 들어갔으면 뭐 땅에다가 뭐 잘 만들어 놓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두 번째로 더 이 방사능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인 우주선. 우리가 화성 이주 계획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소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그거 뭐 그냥 뭐 마스크 쓰고 살아야지. 그 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야. 지하에다가 벙커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산소 생성해 가지고 물 없지 않습니까? 아 뭐 어디 뭐 남극이나 북극이나 가면 얼음 많대. 아 뭐 그거 녹여서 쓰면 돼. 등등등. 이런 걸로 다 해결한다 손 쳐. 너무 춥고 뭐 너무 덥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 뭐 지하에서 들어가 산다니까 거기서 에어컨 틀고 히터 틀고 살지 뭐. 등등등 다 돼. 딱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력입니다. 화성은 알다시피 지구보다 더 작은 행성이고 네.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죠. 그러면 거기에 간 우주 지구인들은 화성의 중력에 적응을 해야 돼요. 몸이. 화성의 중력이 약하니까 약한 대로 적응이 됩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피 뿜어내는 거 다 달라지고 근육이나 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여태까지 유인 우주 정거장 이런 데서 오래 살았던 우주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진짜 세계 최고의 신체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우주선 내에서도 운동을 그렇게 빡세게 했는데도 지구로 오면 거의 골다공증.
못 걷죠 거의. 네,
예. 골다공증 걸리고 거의 뭐 몇 달 동안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몸이 그렇게 되는데 화성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립니다. 거기 가는데 너무 지겹지 않을까요? 사람들 나 뭐 몇 달 동안 뭐 해요? 뭐 거기서 뭐 포카라 칩니까? 등등등 할 수 있지만서도 그럼 재워 뭐 등등 별의별 방법을 다해서 끝까지 보냈다 손쳐 가는 동안에도 중력 없음. 중력을 만들려고 그러면 인공중력 프로젝트 헤일메리처럼 빙빙빙 돌려야 돼. 뭐 이런 거까지 만들다 손쳐 그렇게 해서 화성을 내 화성 내에서 인공중력 어떻게 할까? 또 거기서 화성 내에서 또 빙빙빙 돌려. 자,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우 알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할 방법 뭐예요? AI가 나오면 다 된다. 이따운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 이건 뭐 우주에서의 일론 머스크 뻥이니까 그런 뻥이나 칠 수 있지. 지구에서는 뻥 안 쳤습니까? 지금 현재 2026년이잖아. 2025년도까지 일론 머스크가 했던 뻥이 테슬라 전기차를 2천만 대 팔겠다 그랬어요.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팔리는 전체 내연기관 전기차 다 포함해가지고 팔리는 차가 9천만 대인데 지 혼자 2천만 대를 팔겠다고 뻥을 쳤습니다. 지금 160만 대 파나? 그래요. 그건 뭐 2천만 대랑은 숫자 차이가 10분의 1 토막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훨씬 쉬운 달성 가능한 영역이잖아. 우주에서 중력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쉽잖아. 그런 것도 못했는데 이걸 믿으라고? AI가 되면 뭐 어쩌고저쩌고 다 된다며. 그록이나 잘 만들고 얘기하지. 야, 네가 그록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챗GPT한테 밀리고 클로드한테 밀리고 제미나이한테 밀려가지고 요새 그록 쓰는 애들 야짤 만드는 애들밖에 없더라. 야. 그 야짤도 이제 애들 지겨워서 그것도 잘 안 만들어. 뭐 어디 쓰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할 거에다가 하면서 우주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거기서 가면 뭐 그렇게 태양 에너지 다 발전해가지고 또 그런 만들라고? 그럼 뭐 하려고? 또 야짤 만들라고? 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게 제 비판입니다.
네.
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합니다. 겨우 연간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 180억 나는 회사를 시가총액 2조 달러로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아, 일단 이거에 대해서 살려고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화성 갈 거야 예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인이 지구 내에서 머물지 않고 진짜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우리는 드디어 다행성 문명 종족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다. 이 원대한 포부에 나도 한 푼이라도 보태고 싶어 라고 하는 비영리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뻥을 많이 치긴 했지만 또 한 것도 많잖아. 실제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수치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론 머스크 진짜 된다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유튜브에서 마케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미래에서 많이 들고 있다니까. 그 이제 얘네들도 이걸로 인해서 뭐 미래에서 또 돈 벌려고 그러면 일론 머스크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나야 나. 왜? 난 그거 없거든. 안 살 거거든. 이렇게 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하승주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안 다음에 스페이스에 안 샀는데 사고 되고 난 다음에 막 날아가더라. 니 때문에 안 샀잖아 새끼야. 라고 얘기해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미안. 이럴 줄 몰랐어.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제 말 믿고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원망해 보셔야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뭐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제 목적은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아, 재밌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그 정도의 뻥을 쳤기 때문에 이만큼이나마 또 이룩한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뭐 두고두고 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기억될 사람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 개뻥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더 어마어마한 걸 할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그 기대감에 대해서 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또 과연 또 어느 정도의 주가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찍게 될지 참 또 기대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들고 있던 주식들이 쭉 빠지는 건 아닌가 이런 또 겁도 좀 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초대형 IPO 기업 공개가 있으면 당연히 기존 기업들 주가에는 별로 안 좋죠. 당연히 여기 돈 다 빠져나갈 공산이 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뭐 미국 투자자다 그러면 기존에 들고 있는 삼성전자 뭐 엔비디아 팔아가지고 여기 돈 태우자 이런 애들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팔면은 떨어지겠죠. 이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로 원래 아직 반도 안 지났는데 올해는 남은 반 동안에 이 정도 규모의 IPO가 스페이스X, 오픈 AI, 클로드 이렇게 세 개가 땅땅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그냥 미국 주식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금융 시장에도 좀 후달리는데라고 하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서학개미 때문에 우리 환율 안 좋다라는 얘기 지난번 했었는데 환율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그리고 내 주식은 꼬라박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군요.
네, 뭐 네. 사실 또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페이스X가 그렇게 날아가고 해가지고 우주 데이터 센터에다가 하이닉스 저기 HBM 왕창 꽂아야 된다.
아 그러면 또 모르는 거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된 거니까 뭐 투자가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나온 이야기들로 이렇게 호사가들로서의 재밌는 이야기거리. 로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스페이스X에 대해서 또 이 정도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는 또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재밌게 많이 하는데 많지. 그러나 이렇게 비판적 시각으로 유머와 그리고 통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뭐 제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인정합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탁PD
하승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수없이 반복된 일상에 나른한 하루가 지겨워 내 마음은 훌쩍 떠나고 싶은데 마음의 창문을 열